예, 사무엘기 하면서 사제 가문을 사울이 죽이는 장면에서 그 구약 성경의 어떤 사제들의 계보에 대해서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몰살되는 사제 아이멜렉 사제 가문 안에서 이제 에브야타르라는 아이만 지금 당신은 좀 어렵겠죠. 그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브야타르가 이타마르 사제 가문의 대표 주자가 되는데, 그런데 유대 교대사 고대사에서 앞에서 읽었던 고대사에서 이 대사제 사장직이 솔로몬 임금 시대에 다시금 엘 아자르 가문으로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역대기를 보고 역대기 상권 구약 성경 책을 보고 짚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대기 상권 24장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 자손들의 조는 이러하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 아비우, 엘라자르, 이타마르이다. 나답과 아비우는 아들을 남기지 않고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래서 엘라자르와 이타마르만 남았다. 다윗은 엘라자르의 자손 차독과 이타마르의 자손 아이멜렉과 함께 사제들을 나누어 등록시키고 봉직하게 하였다. 그런데 우두머리가 될 만한 장정들은 이타마르 자손보다 엘라자르의 자손들 가운데 더 많았다. 그래서 엘 아자르의 자손들은 16 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이타마르의 자손들은 8 집안의 우두머리들에 따라 나누었다. 레위인 느타넬의 아들 스마야 서기관이 임금과 대신들과 차독사제, 에브야타르의 아들 아이멜렉, 그리고 사제 가문과 레위 가문의 우두머리들 앞에서 이타마르 자손들의 집안 하나를 뽑을 때마다 엘 아자르 자손들의 집안 둘을 뽑아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름이자 가문 하나가 나오죠. 바로 차독 가문입니다. 차독을 여기 역대기에서 엘 아자르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면 다윗은 엘 아자르의 자손 차독과 이타마르의 자손 아이멜렉. 아이멜렉은 방금 사무엘기 상권에서 몰살당한 이타마르의 집안의 사제이고, 엘 아자르의 자손들은 뭐 다른 데서 이렇게만 사제 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 차독이 엘라자르의 자손이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차독은 엘라자르 가문의 혈연과 연결된 관계가 아닙니다. 레위인도 혈통상으로는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차독은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가나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거주하는 가나안의 집단의 대사장이었지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아마도 대제사장직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차독 가문은 예루살렘에서 사제 가문이었을 뿐만 아니라 임금의 자리도 함께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아마도 이 가문과 동맹을 맺었던 듯 싶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성읍은 천의 요새, 남쪽과 동쪽, 서쪽은 절벽으로 막혀있는 곳이고 북쪽만 이렇게 길이 연결되어 있는 성읍이다 보니 점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도시성읍이었고, 결국 이 성읍을 점령함에 있어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힘들고 다윗도 힘드니까 서로 간에 동맹관계가 맺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문과 동맹을 맺고 이들에게 왕직은 다윗이 차지하고 사제직은 유지해주는 권한을 부여한 것 같습니다.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 차독을 엘라자르 가문의 일원으로 넣은 것은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혈연관계로 이어지는 것처럼 중간에 이렇게 영입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른 뭐 부족들도 이방인들과 결혼하면서 자기들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기도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정통성이 없는 가나안 사제 가문에게 유다교의 사제 집안의 정통성을 부여를 해준 겁니다. 여튼 차독 가문은 이렇게 해서 유다교의 사제 가문으로 편입이 됩니다. 신약의 복음에서 등장하는 사두가이파의 어원을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사제였던 바로 이 차독, 사독에게서 찾기도 합니다. 사독은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할 때 예언자 나탄과 함께 그를 적극 지지해서 대사제의 지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은 그 이후에 기원전 2세기 초경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직을 계승을 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대사제직을 이 차독 가문이 해먹죠.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인 소환이 뛰어난 가문. 왜냐하면은 왕직도 수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소환이 다른 사제들에 비해서 훨씬 더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사두가이파가 이 혈통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차독의 후예들이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름만 따온 듯합니다. 마카베오가 독립전쟁의 결과로 대사제직을 차지한 하스모니아 왕조는 나중에 비사독 계열의 가문에 속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차독 계열은 대사제직에서 이제 배제되었기 때문에 이 사두가이파가 차독 가문과 혈연적으로 연결되는 건 아닐 겁니다. 이름을 따온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두가이파라는 복음의 용어는 시간 흐름에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의 대사제들과 사회적으로 혹은 혈연적으로 상호 연관되어 있는 집단이나 또 대사제들과 사상적으로 같은 맥락에 서 있던 사람들, 그런 종파들을 지칭할 때 폭넓게 그 사람들은 사두가이다 라고 이렇게 사용을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제 가문의 어떤 흐름을 간단하게 가장 그래도 핵심적인 뼈대는 이렇게 세워볼 수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사울을 다시 살려줍니다. 24장 1절에서 23절. 다윗이 다시 한번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자는 부하들의 제안을 다윗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거절합니다. 7절.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인 나의 주군에게 손을 대는 그러한 짓을 용납하지 않으신다. 어쨌든 그분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아니시냐라면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이렇게 스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주님께서 저와 임금님 사이를 판가름하시어 제가 임금님께 당하는 이 억울함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제 손으로는 임금님을 해치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동은 두 가지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말 그대로 하느님이 세우신 사람을 자신의 손을 가지고 칠 수는 없다라는 신앙적인 동기입니다. 다윗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하느님께 선별된 자, 하느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직접 손댈 수는 없다. 다른 하나는 자연스러운 때를 기다리는 다윗의 인내심입니다. 이 자리에서 당장 사울을 쳐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수도 있었지만 그랬을 경우에 너무 많은 적이 생긴다는 점을 다윗은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적을 당시로서는 다윗의 자신의 세력으로는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없다라는 계산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딱 적을 보고 아 지금 내가 이 다윗 사울을 죽일 수는 있겠지만 사울 하나를 죽일 뿐 내가 이들과 전투를 벌려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실한 승산을 가질 수 없다. 기다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아는 나름 명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죠. 그래서 그는 사울의 달이 이제 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것이 완전히 질 때까지를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족의 마음이 자신에게 넘어오기도 넘어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근데 기다릴 줄 아는 때를 보고 기다릴 줄 아는 적절하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다윗을 보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용사이면서 동시에 지략가인 면모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략 또한 첫 번째 그의 믿음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느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 손으로 또 칠 수도 없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그 안에서 인위적인 일 안에서 최대한 하느님이 정해주시는 때를 기다리고 찾으려고 애를 쓰는 또 신앙인의 면모를 분명히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25장 1절 사무엘이 죽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모여들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라마에 있는 그의 집에 그를 묻었다. 그 뒤 다윗은 파란 광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의 죽음이 전해집니다. 별다른 설명 없이 죽음만을 간단하게 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최후의 판관이었던 사무엘이 죽으면서 본격적인 왕의 시대로 진입하게 되고 이제 다윗의 그 그늘이 되어졌던 사무엘이 죽었죠. 그나마 피해 다니면서 사무엘이 좀 다윗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다윗이 그나마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었는데 그 자신의 방패막이었던 사무엘이 죽어버리자 이제 다윗은 거의 광야에 혼자 선 신세가 된 것이죠. 그래서 또 적의 진영으로 더 깊숙이 피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25장 2절에서 44절 다윗과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여자입니다. 여기서는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은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세 인물이 이야기의 중심이 되는데 다윗이 자신의 세력을 어떻게 넓혀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됩니다. 무언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조금은 다른 이야기가 덧붙여진 느낌이 듭니다만 뭐 다윗의 세력 확장을 이제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죠. 아비가일은 원래 나발의 아내로서 대단히 지혜롭고 용기 있는 여인으로 여기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혜 문학에서 찬양하는 바로 그런 여인의 전형으로 아비가일이 등장합니다. 3절,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그 여인은 슬기롭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남편은 거칠고 행실이 악하였다. 그 남자는 칼렙족이었다. 라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